예,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월 24일 요한계시록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6장에서 이제 8장 지구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갈까? 지구의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제 세 번째 내용인 그 장차 될 일 그 4장에서 22장의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4장, 5장은 요한이 이제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보게 된 그 천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6장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미래에 그 반드시 벌어질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우리는 이제 종말에 대환란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곱 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펴보려면 무엇보다 계시록의 큰 그림,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을 잘 염두에 두고 살펴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세 번째 내용, 이 장차 될 일을 살펴나가는 동안 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그 각 장별 전체 스토리라인을 항상 이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지금 한 사건 한 사건 우리가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성도로서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를 피해가는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확실한 증거로 성도로서 이제 무엇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그런 것에 염두를 해서 보면 우리 지난주 살핀 그 넷째인까지의 그 이 넷째인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였습니까? 그 로마의 핍박과 압박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내일을 말씀하실지를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이런 욕심에 점점 깊이 빠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기근과 뭐 이기적인 탐욕과 질병 등으로 이제 망하고 마는 그런 소망 없는 세상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그 소망 없는 세상, 협박과 위협이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영 죽을 지옥으로 가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과 그 기쁨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는 사명, 그러니까 증인된 사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시록은 성도들이 피하고 어떤 숨을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해 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또 잊지 말고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다섯 번째 인이죠.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은 각자가 보내를 받은 삶의 그 터에서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빛으로 부름받은 증인의 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일단 이 구절을 참고하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아직 육체가 부활되지 않은 채 그냥 영혼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 죽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 죽은 그런 순교당한 사람들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의 구하는 이 바가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바가 지금 이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너무도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이 포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지금 곧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된 삶이 더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극심한 로마의 박해에서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이 답변은 그 답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아니 도대체 진정한 믿음의 길이 어떤 건가?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가라지 같은 그런 이 믿음의 온전한 뿌리를 두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또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24시간 뭐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이 갑자기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불공평한 세상이 갑자기 무슨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막 급하게 움직여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종말을 마치 앞당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뭐 기도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들들 볶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삶의 사명과 우리의 그런 이 분명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째에는 순교자들의 그 안타까운 탄원의 소리,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알고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그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피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더라도 인내하고 계속해서 마지막 그 기회까지, 마지막 그 이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없는 욕구와 욕심에 치우쳐서 항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죽이고 막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나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이 땅에 빛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인쳐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지만, 뭐 그렇다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급박한 일들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성도들의 뭐 지극정성의 요구와 금식과 기도로 인해서 그때그때 갑자기 뭐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이 사실을 통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박해와 유혹 속에 힘써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모면하고 어떤 특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증인된 삶,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벌어질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줍니까? 그런 종말의 대환란의 시기가 올 때 이 벌어지는 영적인 상황,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지금 있죠. 넷째 인 같은 경우 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를 막 일부러 흔들어서 막 떨어뜨리는 그 무수한 낙엽처럼 우리가 서는 땅으로 이게 떨어져서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어떤 인위적인 결과를 넘어서 아무리 최고의 과학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욕심스럽게 탐욕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세상에 대해 뭔가 강하게 직접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면서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황제가 나서서 지금 성도를 짓밟고 세상을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막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마치 하나님도 없는 막가는 세상처럼 막 나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계셔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분명하게 심판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지진에 대한 경고는 성경 역사 속에서 뭐 종말을 알리는 현상 중 하나로 이미 계속 예고가 되어 오고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가 바로 이런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지금 큰 지진이나 뭐 화산 폭발 또는 운석이 지금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또 여러 나라의 그 산지에 있는 지금 그 핵발전 시설 같은 게 만약에 폭발하고 파괴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1986년에 구 소련 시절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지금까지 그 흔적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2011년 가까운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인으로 인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 폭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그 일들이 아직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 볼 때 이런 현상들은 정말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재해 플러스 인간이 만들어 놓는 것이 이렇게 재앙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기 시작할 때 사실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의 주로 인간들을 만나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자연으로 인한 재해들을 통해 확실하게 계시하고 알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직접 행하시는 그날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심판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과 모두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바라보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 백성들은 이 로마의 끔찍한 박해를 겪으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품었을 건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을 때 그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자유지를 지닌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욕심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일은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큰 사건으로 보면 첫째, 노아의 홍수가 그 증거죠. 아담으로 시작된 온 인류가 결국 모두 죽음으로 떨어지고 만 것은 이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개입이었습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 땅에 보이고자 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선택했던 뭐 이 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 택한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를 하셨고 한 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을 지켜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그 역사, 우리가 보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수르에 의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 페르시아 이 퀴로스 왕을 통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그 일을 그의 약속과 경고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신 것을 이 세상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 확고한 기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신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 첫째 그 네 개의 인을 볼 때 이 장차 계속되는 세상은 욕심에 가득 찬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흘러가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저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도 그런데 다섯째 인부터 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고 공의로 그리고 성도들의 외침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늘 용서만 하고 그냥 영원히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인을 볼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따라 공의로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이제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진정한 그 무서운 종말의 날이 확실하게 올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 세상의 잠에 취해서 물질주의, 향락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흔적거리던 신자들,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회개의 울림이 되겠죠. 신랑을 기다리던 그 열 처녀 다 졸았거든요. 다 졸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다섯 처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말씀을 온전히 알았기에 그런 현상을 해서 준비하고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일곱 나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일곱 대접의 그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놀랍고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깨어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삶,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이 마음의 통로, 양심이 자꾸 화인 맞은 모습이 돼서 나중에는 너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미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이 욕심과 탐욕에 중독이 돼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죠.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급박하게 알리는 이런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고 보여지고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 있는 이 양심의 화인을 맡다 보니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치 그거는 이집트 그 출애굽 당시 그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열 가지 너무도 분명한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에 바쳐서 하나님께 덤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게 이제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기적과 뭐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도 뭔가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오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도 없이 막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막 흘러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지막 날 심판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의 이야기를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성실하게 지금도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한 명을 찾으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인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죠.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 같은 경우는 파괴나 어떤 전쟁의 재앙을 상징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파괴와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하기까지 이 온 땅에 임할 커다란 재앙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이 내용인데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고한 섭리를 가지고 지금 직접 이 땅을 향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로마와 그 세상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걷잡을 수 없는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도 이 참된 진리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지금 책임져 주시고 그 회개하는 영혼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환상이 깨닫게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은 고삐 뿔린 그 망아지, 이 로마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세상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인쳐가시며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보며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 인치시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얼마라고요?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도 그들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저들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올 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가 지금 정확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해석할 때 뭐 이것을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 족속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보느냐 뭐 그리고 이 14만 4천도 상징적 의미의 해석이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숫자적으로 봐야 되는 해석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죠.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숫자 안에 자기들이 속해서 천국 가겠다고 좀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안상홍 증인의 뭐 안식교, 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뭐 천부교 뭐 이런 것 거의 모든 이단들은 다 이 14만 4천 명을 자신들의 집단에 속해서 구원받는 숫자다 그렇게 속이면서 교인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14만 4천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지금 택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분명한 이 성경 구절 이 본문을 읽어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은 다른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뭐 돌이킨 그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 구원받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구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이들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장에서 인을 치는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로 인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세상의 모든 박해를 받으며 죽어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때 나라가 이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찾기가 그런 힘든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미래에 이제 종말에 벌어질 사건이라면 그때는 누가 이스라엘 혈통인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인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모습은 참으로 잊혀진 존재인 줄 알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던 그 시대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세계 곳곳에서도 그렇게 핍박 속에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참으로 놀라운 격려와 참된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열두 지파로 이 호명한 이 지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그 최초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열두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을 의미하는 열두 지파의 그 이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해주신 그 이름과 같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 빠져있는데 여긴 레위 지파가 들어왔고. 원래 단 지파가 있었는데 단 지파가 빠져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단과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불순종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뭐 제외시켰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을 적어야 되는데 요한이 잘못 옮겨 적은 거다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계시하시는데 처음 당신이 직접 정해주신 그 열두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까먹어서 어떤 지파는 빼고 또 어떤 제외했던 지파는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입장에서 해석해 볼 때 이스라엘 족속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 전달 실수이거나 또는 요한의 기록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른 믿음으로 사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담긴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믿음 때문에 지금 세상에 박해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믿음 따라 살다가 고통당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미 택한 민족이고 뭐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대충 숫자 맞춰서 평등해 보이려고 뭐 12,000명씩 구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걷는다면 바울 사도도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뭐 문자 그대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그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의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듯이 무슨 특별 혜택을 받은 존재에 대한 어떤 커터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밀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무슨 구원의 조건인 듯이 착각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무슨 종교적 열심히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지극정성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뭐예요? 그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14만 4천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누구라도 모두 구원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각 나라와 족속에서 그 인침을 받은 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사명대로 살던 그런 성도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을 이제 요한이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보니까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이 지금 보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잘 기억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아마도 장로가 거기 함께 있던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혈통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잊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됐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아니면 이방인이 됐든 분명한 이 말씀들 속에 있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백성들 하나도 잊지 않고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무슨 특혜받고 이런 위기 속에 뭐 박해를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심한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어도 예수님 따라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은 계시록 14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 그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에 있어서 핑계와 변명을 대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가난할 수 있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찾아내는 의미로 절대 믿는 사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처럼 이 14장에서의 말하는 14만 4천은 그런 모든 그 의미를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는 비굴한 인생이 되기보다 기꺼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도고 흰옷 입은 자들인 것 14만 4천인 것을 잊지 않도록 장로 중 한 명이 그 요한에게 질문을 해서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무슨 종교적 행위를 통해 특혜를 입고 특별한 뭐 사람들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들의 단체에 들어오게 해서 결국 종말을 빌미로 두려움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단들의 이 행태는 완전한 죄악인 거죠.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탄의 일들, 이 이단들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알게 되는 이 엄청난 자연적 재앙들은 분명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상기시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마구 사탄처럼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과 법도와 계명을 주셔서 그 약속과 언약과 법도와 계명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의 이말 백성으로 확증하고 인쳐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환상을 전해 듣는 이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일곱인의 환상이 그 당시 로마의 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저들이 생각하듯이 로마는 금방 뒤집어지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이 미래는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들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전쟁의 여파로 끊임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사회가 돼서 점점 더 이 세상은 욕심에 가득 차 전쟁과 욕심과 질병 등의 결과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날들이 바로 종말의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날들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징조다라는 것을 일곱인의 환상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무슨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어두운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부름받은 빛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또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로 걷는 길이고 그 과정에서 천국을 향해가는 참 소망을 가진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하늘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각자 여러분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빛과 소금으로. 무엇보다 증인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살펴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환경과 뭐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할 이유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정말 바르게 알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을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뜻을 정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7장이었고요. 그다음 8장 계속해서 이제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얘기.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은 어떤 미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 그러니까 대환란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를 불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곱인은 이 인류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결국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종말, 그 말세치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일곱 나팔은 뭐예요? 정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그 대환란의 시기가 어떠할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드리던 기도, 그 다섯 번째 인이었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대환란의 시기가 이제 일곱 나팔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인류를 다 심판하여 쓸어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곱 나팔을 하나씩 부는 중에도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 마지막 호소를 하시면서 끝까지 그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들을 꼭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냥 귀찮아서 대충 때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열심 있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살펴가면서 다른 어떤 종말의 사건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뜻, 이런 와중에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 8장을 통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때, 우리가 이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동안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8장에 일곱 재니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나와서 보여주는 현상들은 대환란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므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이거든요. 그 당시 성도들은 계속되는 일곱인의 환상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결국 이 당장 로마가 뒤집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섯째인의 징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때를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일곱 나팔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져 가는 얘기가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시간상 연속적인 사건들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이나 같은 것을 뭐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전하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핀 것을 토대로 볼 때 일곱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종말의 시간적 순서라고 보죠. 그래서 일곱인은 교회 시대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일곱 나팔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그 대환란을 알게 하는 그런 징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나팔을 하나하나 불게 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서 좀 이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경고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돼서 하나님이 그 인치신 자들을 이제 구별하는 일들, 휴거의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의 길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전히 생명의 길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그게 바로 일곱 대접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노를 쏟으실 때에는 그냥 이 땅에 이제 남은 가라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진노를 다 쏟아부어서 그냥 순식간에 진멸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 일곱 번에 걸쳐서 대접을 부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마지막 중에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잘 보면요. 정말 복음 전도의 진짜가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복음서도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해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직접 깨달아야 되지만 저는 또 이번에 다시 이제 이 네 번째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의 또 일곱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표현되는 이 장차될 일을 또 다시 살펴보면서 또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계시록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완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 어설피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충하다 많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향한 경고, 이거는 온 인류의 모든 교회를 향한 완전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일곱 교회라는 그 의미 자체가 모든 교회, 그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일곱인의 환상,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종국사적인 종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리고 깨어서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완전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쏟는 이 과정에서도 16장 11절을 참고하면 저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려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류의 최종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 이 말씀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각자가 보내진 삶의 그 현장에서 진정한 증인된 삶, 정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생명을 찾고 세우는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살폈는데요. 이렇게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하는 이 징조들과 또 그 와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보내를 받은 여러분 삶의 더 곳곳에서 보내를 받은 빛과 소금이요,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